우리 읽은 12편은요, 우리가 이제 제목을 보면은 그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그렇다고는 뭐 한다, 뭐 이 정도의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오는 것이지 이 시가 꼭 뭐 다윗이 썼다 이 말은 아니에요. 다윗이 지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쓴 것인지 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표제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라 붙어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이 알 수 없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예 이 말이 없는 그 사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제가 보존된 사본을 이 번역해 둔 거지요. 히브리어로 이 하스미니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옥타브나든지 아니면은 뭐 여덟 번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옥타브라고 해석한다면은 아마 이제 이 시의 내용이 조금은 엄숙한 주제니까 아마 이제 반주하는 사람이 조금은 저음으로 하라는 뭐 뜻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걸 뭐 여덟 번째로 해석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악기겠죠. 그죠? 당시에 뭐 현악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여덟 번째 줄에 맞춰서 뭐 조율을 하라는 말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그 여덟 번째 그 음계에 맞춰서 시작을 하라는 뜻이든지 아마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 또 모르는 채로 넘어갈 수 있어야겠지요. 이럴 때는 지적인 겸손이 필요합니다. 물론 신학자들을 뭐 전공자들이 이를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이 분야가 또 자기의 전공인 학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해야겠지요. 그러다 보면 이 표제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자료를 발굴하게 된다든지 언젠가 또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밝혀야 할듯이 우리 후손들도 아마 우리는 몰랐지만 깨닫는 날이 오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뭐 억지로 막 해석할 필요 없어요. 뭐 여덟 번째 줄이 이게 뭐니? 아 이게 여덟 번째 줄이 아니면 뭐 옥타브니 많이 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 시가 어떤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그리고 언제 누가 쓴지 알 수 없다고 해서요 우리에게 적용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가 가진 주제는 특정한 배경과 시대를 뛰어넘은 인류 보편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말. 시는 일반 산문과 달라요. 그죠? 첫째로는 그 음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표제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음악적인 요소와 연관될 것이라는 건 뭐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요. 찬양도 사실 시편의 가사를 딴 것들이 많지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둘째는 심상이 있습니다. 회화적인 요소겠지요. 마음속에 어떤 형상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겠지요. 세 번째로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산문과 달리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식성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 뷔페에서 두 접시를 갖다 먹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야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더 갖다 먹으라. 뭐 여기 뷔페인데 뭐 세 접시를 갖다 먹은들 네 접시를 갖다 먹은들 그거 어떻습니까? 네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 네 배부를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는 그 친구의 말이 산문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문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함축적인 의미 이런 것 없습니다. 그냥 두 접시 먹어봐야 아직 양이 안 찼구나라고 알아듣고 아 배고프겠구나라는 말로 알아들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대 명언 중에 정말 탑에 들어가는 말이지요. 오랫동안 우리가 열망했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일궈내고 히딩크가 했던 말입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거는요 시예요. 시. 이거 산문이 아닙니다. 시니까 아무도 그 말을 했을 때 기자들이 아 저 감독이 피치에서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피곤한지 뭐 밥 차려라 해서 밥상 차려준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말을 딱 들은 즉시를 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시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했지요. 그러니 히딩크에게 이 간식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그 다음날 대문짝만하게 신문 일면에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막 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딩크는 이 말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을 정말 시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히딩크가 있습니다. 이게 시예요. 시. 시가 가진 매력.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의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반복법과 대조법에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먼저 반복되는 단어들이 눈에 띄어요. 그죠? 입술이라는 단어와 뭐 혀 그리고 말씀, 인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입술과 혀와 말씀이라는 단어는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반복되지요. 바로 그게 이 시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사람의 허망한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술하고 있고요.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믿을만한 말을 가지고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의 절반을 딱 나누어 두고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부는 허망한 말이고요. 후반부는 믿을만한 말입니다. 말인 거죠. 이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되게 급박한 상황에 막 주인공이 뛰어와가지고 막 도와주세요 이럴 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막 경찰차를 막 두드리면서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막 지나가는 사람 막 그 옷깃을 붙들고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살인마가 주인공을 쫓아오는데 도망가는 주인공이 경찰차 문을 두드리면서 막 헬프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지요. 제 인생을 그 평탄하게 살아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껏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라는 이 점잖은 표현으로는 사용해봤지만 이 help라는 단말마의 한마디, 도와주세요라는 이 단말마의 한마디는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제 인생에서 사실 그것은 그저 영화나 소설 속의 대사이지 제 인생의 대사는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쳐본 적이 없고요. 뭐 물에 빠져간다 그 가는 사람이 숨 넘어갈 듯 외치는 그 help라는 그 표현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막 경찰차 문을 두드리며 막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거는 남의 세상이고요. 영화 같은 그런 소설 같은 그 속에서 사용하는 말을 관찰해서 알았던 경험이 전부인 겁니다. 오늘 시는 바로 그 영화 속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현실을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살아오면서 그런 대사를 사용해 본 사람은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단어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은 다시는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영화 속에서 도와주세요라고 이 외치는 주인공의 표정을 보면요. 그 두려움과 절망감, 그 무력감이 다 겹쳐 있는 표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는 실제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help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어 순서를 잘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제 성경은 좀 너무 점잖한 그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순서도 좀 바뀌어 있고요. 영어 성경은 원래 이 어순에 맞게 해놨습니다. Help, Lord입니다. 어감을 살리자면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실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원래 시는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언어마다 가진 운율, 시상, 함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이 시는 실제로 상당히 긴박감 넘치게 임팩트 있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됩니까? 한마디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을 예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길을 가다가 여러분의 누군가 옷깃을 막 붙잡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아마 당혹감도 있겠지만 그 긴박감. 수영장에서 헬프라는 막 그 비명을 들리면요. 야 이거 누가 빠졌다. 밤길에 찢어질 듯한 그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로 막 도와주세요 하면 이 누가 강도를 만났나 그런 예상이 당연합니다. 이제 누가 내 옷깃을 잡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물어보니까 뭐 어딘지 길을 어딘지 물어보고 뭐 파운드 환전 어디서 해야 되냐는지 물어보고 그 약간 이상한 인상을 받겠죠. 이거는 좀 정상은 아니다, 그죠? 이 일종의 기만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바로 1절에서 우리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무슨 이 살인마라도 쫓아오고 있나 싶은데 뒤에 나오는 내용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라는 이 김새는 느낌이 받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경건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진 오늘날의 신앙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참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긴박할 때는 보통 사고 났을 때, 그죠? 앰뷸런스를 불러야 한다는가 뭐 그런 상황일 때 아니면 급전이 필요할 때 안 그럼 친구 가족들한테 빨리 전화해가 야 돈 1,000만 원만 빨리 보내라. 아, 뭐 영국 비자 심사를 앞두고 뭐 학교고 집이고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막 또 보증인들 막 필요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막 마음 급해가지고 아, 빨리 여기 내 보증인 좀 대달라. 긴급 기도 제목 이런 것들도 다 뭐 그런 일들일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시인이 말하는 그 긴박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줄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3, 4대로 내려오던 믿음의 혈통이 이 내 자녀에게서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긴박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이 그토록 연약해져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그러나 시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에 긴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뭐 국가고시를 본다든가 뭐 가고 싶은 학교나 안 그러면 직장을 두고 긴박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라고 했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긴박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긴박함을 우리가 지금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긴박하면 흉내 낼 수 없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앉으면 돈에 대한 기도만 나온다. 건강에 대한 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출세에 대한 기도.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것이 이제 내 믿음의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정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긴박성을 가지는 정도라는 거지요. 뭐 연약한 믿음도 귀한 믿음이니 탓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아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뭐 또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고 하도 이 내가 본받을 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뭐 하도록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이 시인의 긴박성은 자기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는 데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들의 말, 사람의 혀에 대조에 있습니다. 2절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이고 또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두 마음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진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그 올림픽 스타디움 런던 저기 올림픽 스타디움은 아니고 그 올림픽 스타디움 주변에서 그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내가 그 10km 그 단축 마라톤에 출전했어요. 뭐 이 출전이라고 하면 너무 있어 보이고 그냥 거기에 끼었습니다. 예. 이번 여름에 이제 5km 대회를 나가고 어제는 이제 10km 대회를 나갔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계속 왜 죽을 자리를 이제 스스로 파느냐 이렇게 말리는데 아무래도 이 미련한 자는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지요, 그죠? 예.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나가더라고. 막 이제 그것도 이제 나가면요 그 앞 한 1등에서 10등까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등수하고 기록을 알려주지. 그 나머지 막 수백 명의 그 쩌리들은요 그 기록도 거기서 안 알려줍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에 접속해보고 온라인 기록을 봐야 현장 등수와 그 기록을 알 수가 있어요. 오후에 온라인으로 발표를 따로 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운동선수도 아니고 상위권에 들 수가 없죠. 그죠? 예. 사실 그 지난 여름에 했던 5km 성적도 뭐 그다지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아이가 이제 그 기록을 보더니 잘 못했네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생존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게 생존의 문제와 달려있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주말에 아침부터 이런 그 비를 맞아가면서 10km 뛰신다고 막 예, 얼마 고생했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 나도 수고가 많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등달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기차역까지 데리러 줘야 되고 달리기 하고 뭐 오면 또 시장 하실 테니까 또 이 밥상 그 차려놔야 되고 예. 그 말은 그죠. 아첨하는 말과 두 마음으로.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기록은 절대 말하지 말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 정확한 등수를 알고 있는데, 예. 혼날까봐 말을 못 합니다. 하지만 이, 정작 이 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아첨과 두 마음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특별한 지금 주제를 갖고 있거든요. 누구에 대한 기만을 문제 삼고 있는가 보면요. 우리가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면 5절을 볼 수 있죠.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죠? 그러한 거짓과 기만된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항상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명의 자식이 있는 부모는요, 항상 그 중에 약하고 어려운 자식이 가장 마음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일수록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약자의 특권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들에 대한 배려라고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사회는요, 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예. 뭐 돈 없는 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요, 뭐 몸이 불편한 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이 4절에 이르면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의 본질이 드러나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 말은 곧 아무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입술, 내 말은 곧 내 것이고 내 생각이고 그것이 곧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이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죄는 오만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의 혀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억압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말로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인정하는 척합니다. 매너 있고 양식 있어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속으로는 무시합니다. 겉으로는 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너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아 학교 교육 잘 받았구나 하면서 속으로는 멸시합니다. 그러면 뭐하나, 너희 집에 돈이 없는데. 겉으로는 피부색이 뭐가 중요한가 하면서도요, 속으로는 차별하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외국인들이 막 영국까지 와가지고 직업도 구하고 집도 사고 뭐 자녀들도 잘 키우고 대단하다 하면서도요, 속으로는요, 그래봐야 너희는 외국인인데 라는 그런 멸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런 말로 인해서 가련한 자들이 눌리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꾸만 우리를 약자라고 이 가난한 자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도 우리보다 사실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자들에게는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약해 보이고 나보다 없어 보일 때 우리 마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내가 너 정도는 이긴다. 내가 너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혀는 막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이 혀를 또한 자랑하는 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막 자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결코 자기보다 커 보이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뭐 우리 자기 자신 학벌이나 아 뭐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의 학벌을 언제 자랑합니까? 나보다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사람 앞에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돈 자랑 언제 해요? 나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집 자랑 언제 합니까? 내 집보다 더 좁고 오래돼 보이는 집에 놀러 가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식 자랑 마찬가지예요. 내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녀를 둔 부모 앞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반짝반짝한 그 자녀를 둔 그 부모 앞에서는요, 입도 뻥끗 못해요. 심지어 우리 신앙도 자랑하지요. 그죠? 언제요?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믿음 앞에서. 자기는 권면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 이야기 잘 듣고 있으면요, 사실 주어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랬더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빙자한 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 듣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귀 닫으면 됩니다. 우리의 혀는 이처럼 얼마나 악하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나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요, 아첨하기 바쁘고,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것이 사실 세상의 교훈이지요. 세상 사람들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이 이제 너무 교만해 있을 때, 오만해 있을 때요, 아니면 승리감에 이렇게 도취되어 있을 때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충고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될 때, 너무 실패감에 빠져 있을 때는요,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요, 힘내라 합니다. 그게 그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저런 사람들도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는 그래도 감사할 줄 알고 살라고. 이 쓰레기 같은 교훈입니다. 교훈이 아니라 그 썩어질 거짓이지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밤낮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아닙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요, 순간 위로받아요. 그리고 순간 기분이 달래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요, 도전의식 생기고요, 열등감 생기고요, 또 때때로 이를 악물고 다짐하게 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날 누구를 봤느냐, 그날 누구와 어울렸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집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 놀러라도 갔다 온 날은요, 침울해집니다. 우리 집보다 좀 못 산다 싶은 집을 다녀오면요, 그래도 내 사정이 좀 낫구나 싶은 마음에 위로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통 비교의식으로 자기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인생만큼 그 처참한 인생이 없겠지요. 그런 인생은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보다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주눅 들다가 정말 형편없는 이 나일론 신자 같은 사람 앞에서는 의기양양해가지고 도리어 가르치려 들고, 영적인 조울증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이런 모든 혀를 끊어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혀의 특징입니다. 각자 거짓을 말하기에 바쁘고 아첨하고 자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진 혀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게 정말 나오는 대로 말합니다.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핑계로 말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자식의 신앙을 고백하는 척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때에 공동체가 분열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교훈과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낙심될 때는 너희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너희가 의기양양할 때는 너희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겸손해지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변치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두 마음과 대조되는 이 순결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아라고 하죠. 재련하고 재련해가지고 깨끗해진 정금과 같아라는 말입니다.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혀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 혀에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우리 말은요 아라고 말하지만 그 속의 의도는 다릅니다. 내가 어떨 때는 되게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마음은 다른 어딘가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에 대한 반작용으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부잣집에 놀러가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열등감이 느껴지고요.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막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분은 상하고 상처는 받았어요. 이 상처를 어떻게든 치유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 나는 정직하게 벌었다. 여러분 그 열등감과 비참함에서 신앙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더 깊이 병들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자기 열등감과 비참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얼마나 열등감과 이 비참한 심정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철학자 니체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 노예의 도덕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그건 자기 감정에서 나온 신앙의 형태이기에 갈대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침울하면요. 자기 기분이 침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침체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기쁘면요. 자기가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말장난을 교묘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기분이 곧 자기 신앙이다라는 고백을 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기에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오늘 이 시가 왜 7절에서 끝나지 않고 8절에서 끝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보면은 7절에서 끝나는 것이 제일 깔끔한 것 같지 않습니까? 1절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마치 1절에서 도와주세요 주님이라며 시작한 시인의 요청에 정말 속 시원한 답변으로 끝낼 수 있는 듯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요 1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인 8절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상황이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1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주변에는 온통 악인들이 가득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높임받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입술의 말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그 시인의 고백과 같은 간증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변치 않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고백만큼은 계속되는 것. 내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조차 안 보이는데요. 정금 같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든 뭐 자녀 교육이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건강 문제든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는데요. 상황은 똑같은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믿음이겠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뭘 해결받았다 뭐 이런 사람 옆에 사실 그 기웃거리고 할 것 없습니다. 믿음을 본받고 싶거든 상황을 하나도 해결받지 못한 것 같은데 한결같이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배우게 돼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시인과 같은 심정을 가진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이 있고요. 아첨하는 말이 있고요. 자랑하는 혀가 있고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혀가 있습니다. 이런 건 대다수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교회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황이라는 것이 늘 변하기 마련인데 거기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흔들리지요. 내 믿음도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는데 교회인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좋으면 기분도 좋으니까 신앙도 좋아졌다고 했다가 어려우면 기분도 다운되니까 신앙도 나빠진 것 같다가 이 모래 위에 선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선 교회겠지요. 상황이 아니라 반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분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1절에서 긴급한 도움을 청했던 시인은 8절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미 답은 찾았어요. 상황을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희망을 둔 믿음이겠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귀를 자극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말이 우리 입술을 주관하는 반석 위에 서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혀를 대조하는 오늘 이 시인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약하여서 사람의 혀를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감정에 따라서 이 말을 내뱉고 저 말을 내뱉는 우리의 혀에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직 변치 않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교회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과 같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굳건한 갈보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또한 사라지지 않는 고민들, 걱정들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혀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내 상황이 타결되지 않고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